열왕기상 11장 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솔로몬 왕이 바로의 딸 외에 이방의 많은 여인을 사랑하였으니 곧 모압과 암몬과 에돔과 시돈과 헷 여인이라. 여호와께서 일찍이 이 여러 백성에 대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그들과 서로 통혼하지 말며 그들도 너희와 서로 통혼하게 하지 말라. 그들이 반드시 너희의 마음을 돌려 그들의 신들을 따르게 하리니 하리라 하셨으나 솔로몬이 그들을 사랑하였더라. 왕은 후궁이 700명이요 첩이 300명이라 그의 여인들이 왕의 마음을 돌아서게 하였더라. 솔로몬의 나이가 많을 때에 그의 여인들이 그의 마음을 돌려 다른 신들을 따르게 하였으므로 왕의 마음이 그의 아버지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하지 못하였으니 이는 시돈 사람의 여신 아스다롯을 따르고 암몬 사람의 가증한 밀곰을 따름이라. 솔로몬이 여호와의 눈앞에 악을 행하여 그의 아버지 다윗이 여호와를 온전히 따름같이 따르지 아니하고 모압의 가증한 그모스를 위하여 예루살렘 앞 산에 산당을 지었고 또 암몬 자손의 가증한 몰록을 위하여 그와 같이 하였으며 그가 또 그의 이방 여인들을 위하여 다 그와 같이 한지라. 그들이 자기의 신들에게 분향하며 제사하였더라. 솔로몬이 마음을 돌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떠남으로 여호와께서 그에게 진노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일찍이 두 번이나 그에게 나타나시고 이 일에 대하여 명령하사 다른 신을 따르지 말라 하셨으나 그가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지 않았으므로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말씀하시되 내게 이러한 일이 있었고 또 내가 내 언약과 내가 내게 명령한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반드시 이 나라를 내게서 빼앗아 내 신하에게 주리라. 그러나 내 아버지 다윗을 위하여 내 세대에는 이 일을 행하지 아니하고 내 아들의 손에서 빼앗으려니와 오직 내가 이 나라를 다 빼앗지 아니하고 내 종 다윗과 내가 택한 예루살렘을 위하여 한 지파를 내 아들에게 주리라 하셨더라. 아멘.
구약을 이제 읽다 보면 난감할 때가 많습니다. 특별히 이 솔로몬에 대한 기록이 그렇습니다. 저도 이제 모태신앙입니다만 어려서부터 교회를 다니신 분들 그리고 교회를 다니지 않는 분들도 굉장히 익숙하게 잘 알고 있는 인물이죠. 솔로몬 모든 지혜를 가진 자 하나님이 정말 지혜와 온갖 축복을 부어주신 자 그리고 그렇게 이스라엘은 솔로몬과 함께 이스라엘의 전성기를 맞습니다. 하지만 이 솔로몬이 어떻게 그 모든 지혜를 가진 이가 그의 인생의 말년에 이렇게 터무니없는 짓을 저질렀는가 굉장히 당혹스럽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선택하시고 하나님이 복 주셔서 아브라함 때부터 약속하셨던 그 결과로 이루어진 이 이스라엘 왕국이 어떻게 이렇게 처참하게 무너질 수밖에 없는가? 왜 그들은 말을 듣지 않는가? 뭐 이제 이런 이렇게 성경 역사를 이렇게 볼 때마다 당혹스럽고 이거를 이렇게 어떻게 해석을 해야 할지 이렇게 난감할 때가 있습니다. 자, 우리 오늘 우물을 좀 뚫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구약이라고 하는 말씀의 우물 앞에 서 있는데요. 그 우리가 우물물 마시기 위해서 두레박을 이렇게 이제 내려야 되죠. 우물 안으로 말씀의 이 생수를 우리가 퍼내기 위해서 저는 그 두레박 줄을 한 두 가지 정도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두 개의 줄을 이렇게 잘 꼬아서 한번 이렇게 두레박을 밑으로 우물 밑으로 이렇게 구약이라는 이 본문이라는 우물 밑으로 던져서 말씀의 생수를 한번 같이 올렸으면 좋겠습니다. 이 우리가 읽었던 이제 열왕기상 1장에서 그 11장까지의 그 내용 중에 이제 제 눈에 들어오는 것이 한 세 단어 정도가 있습니다. 하나는 성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윗 때부터 그 이스라엘은 성전을 짓기를 원했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서 솔로몬 때에 성전을 정말 어마어마하게 지었습니다. 그리고 성전을 짓는 것에 대한 묘사도 굉장히 아주 상세하게 기술을 하고 있죠. 성경은 이렇게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자연적 시간에 따라서 이렇게 기술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되는 거는 그냥 훌쩍훌쩍 넘어가죠. 때로는 몇 년, 때로는 몇백 년이 그냥 한두 장 안에 쓱쓱 넘어갑니다. 그런데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거에 대해서는 마치 영화에서 이렇게 클로즈업을 해서 이렇게 상세하게 이렇게 비춰주는 것처럼 굉장히 자세하게 이렇게 비춰주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성전에 대한 묘사가 그렇죠. 그리고 또 하나는 이 성전에 대한 이 묘사, 성전에 대한 이 기술 앞뒤로 솔로몬의 어떤 그 지혜에 대한 어떤 찬사가 나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앞쪽에는 솔로몬이 기브온이었나요? 거기서 이제 일천번제를 드리고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네가 뭘 원하냐? 그러니까 예, 제가 백성을 잘 다스릴 수 있는 어떤 그러한 분별력을 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에게 지혜를 주시고 또 여러에게 축복을 해주시죠. 그래서 그의 지혜가 참 뛰어났다 그러면서 아주 굉장히 많은 예가 있을 텐데 솔로몬의 재판이란 솔로몬의 어떤 지혜를 드러낼 만한 많은 일들이 있을 텐데 그리고 나와서 나오는 사건이 뭐냐면 두 여인이 한 아이를 놓고 이제 싸우는 우리 모두가 잘 아는 솔로몬의 재판이라고 알고 있는 바로 그 사건이죠. 잘 알고 계신 것처럼 우리 같이 한번 그 부분을 살펴봤으면 좋겠는데요. 열왕기상 3장입니다. 열왕기상 3장 16절에서부터 28절에 보면 이제 그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16절입니다. 그때 청기 두 여자가 왕에게 와서 그 앞에 서며 한 여자는 말하되 내 주여 나와 이 여자가 한 집에서 사는데 내가 그와 함께 집에 있으며 해산하였더니 내가 해산한 지 사흘 만에 이 여자도 해산하고 우리가 함께 있었고 우리 둘 외에는 집에 다른 사람이 없었나이다. 그런데 밤에 저 여자가 그의 아들 위에 누움으로 그 아들이 죽으니 그가 밤중에 일어나서 이 여종 내가 잠든 사이에 내 아들을 내 곁에서 가져다가 자기의 품에 누이고 자기의 죽은 아들을 내 품에 뉘었나이다. 아침에 내가 내 아들을 젖먹이려고 일어나 본즉 죽었기로 내가 아침에 자세히 보니 내가 낳은 아들이 아니더이다 하며 다른 여자는 이르되 아니라 산 것은 내 아들이요 죽은 것은 네 아들이라 하고 이 여자는 이르되 아니라 죽은 것이 내 아들이요 산 것은 내 아들이라 하며 왕 앞에서 그와 같이 쟁론하는지라. 왕이 이르되 이 여자는 말하기를 산 것은 내 아들이요 죽은 것은 내 아들이라 하고 저 여자는 말하기를 아니라 죽은 것이 네 아들이요 산 것이 내 아들이라 하는도다 하고 읽기도 굉장히 헷갈리네요. 굉장히 애매한 사건입니다. 누가 이걸 밝혀낼 수 있을까요? 그런데 이제 솔로몬이 굉장히 아주 그 현명한 우리가 모두가 다 알고 있는 이야기죠. 현명한 판단을 합니다. 24절에 또 이르되 칼을 내게로 가져오라 하니 칼을 왕 앞으로 가져온지라 왕이 이르되 산 아이를 둘로 나누어 반은 이 여자에게 주고 반은 저 여자에게 줘라. 자 그러니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26절에 그 산 아들의 어머니 되는 여자가 그 아들을 위하여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왕께 아뢰어 청하건대 내 주여 산 아이를 그에게 주시고 아무쪼록 죽이지 마옵소서 하되 다른 여자는 말하기를 내 것도 되게 말고 내 것도 되게 말고 나누게 하라 하는지라. 왕이 대답하여 이르되 산 아이를 저 여자에게 주고 결코 죽이지 말라 저가 그의 어머니이라 하며 온 이스라엘이 왕이 심리하여 판결함을 듣고 왕을 두려워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의 지혜가 그의 속에 있어 판결함을 봄이더라. 솔로몬이 굉장히 그 솔로몬의 지혜를 드러낼 만한 많은 판결의 내용이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이 열왕기상을 열왕기서를 저술한 이 저자가 이 장면을 솔로몬이 지혜를 구한 장면 그 바로 뒤에다가 소개를 하는 것을 보면 이게 뭔가 이렇게 심상치 않은 사건일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지요. 단지 야 이렇게 굉장히 애매한 상황인데 당사자가 아니면 서로 이 애가 이 살아있는 애가 내 애라고 주장을 하기 때문에 아이 아빠도 지금 없는 이렇게 명확하게 보이지 않는 상황이고 그러니까 굉장히 애매한 상황이기 때문에 판단하기 어려운데 솔로몬이 참 판단을 잘했다 이 정도의 교훈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어떤 열왕기서 전체를 개관하는 열왕기서 전체를 이렇게 조망하는 어떤 내용들이 이 안에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우선 먼저는 솔로몬이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죠. 이 백성들을 제가 잘 판단할 수 있도록 3장 9절에 보면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겠습니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셔서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며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든지라 이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그러면서 이제 네가 송사를 듣고 분별하는 지혜를 구했으니 내가 내 말대로 지혜를 부어주겠다라고 말씀을 하시죠. 그럼 우리는 먼저 여기서 지혜의 핵심이 뭔가를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지혜는 어떻게 보면 CCBB보다 그것을 가리는 것보다 훨씬 더 그 이상의 어떤 내용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성경에서의 어떤 지혜는 그 성경에서 강조하는 어떤 지혜의 내용은 옳고 그름이 아니라 일단은 초점이 어디에 맞춰져 있다는 것입니까? 생명에 맞춰져 있다는 것이죠.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었을 때 그들이 알게 된 것은 무엇입니까? 선악을 분별하는 분별심이었을 것입니다. 근데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선악을 구분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 선악을 가리는 것보다 이것이 옳으냐 저것이 틀리냐 이것을 구분하는 것보다 훨씬 중요한 게 있는데 그게 뭐예요? 생명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일단 1차적으로 어떤 이 지혜와 이 생명을 매우 밀접하게 연관시켜서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이렇게 보입니다. 그 김우창 교수라는 분이 이제 어느 책에서 이제 그런 얘기를 하죠. 참된 도덕은 어떤 의미에서 도덕을 폐기한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아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우리는 어떤 도덕이라는 걸 앞세워서 혹은 윤리라는 걸 앞세워서 분별이라는 걸 앞세워서 참되고 중요한 어떤 내용들을 자꾸 잊어버린다는 것이죠. 이상을 앞세워서 이데올로기를 앞세워서 어떤 이게 옳아라고 하는 자기 주장을 앞세워서 그 주장보다도 더 귀한 그 주장을 듣는 사람의 생명 그 사람과 나와의 관계 이런 것을 해치고 그런 것을 이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못하고 어떤 자기 주장, 자기가 생각하는 기준의 어떤 도덕, 자기가 생각하는 기준의 어떤 신학적인 전통 이런 것들에 얽매여서 정말 중요한 것을 못 볼 때가 많이 있더라라고 하는 것이죠. 바리새인들이 그런 잘못을 저질렀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보면. 그리고 구약 내내 이들이 어떤 그러한 어떤 잘못에 빠져 있었던 것처럼 보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복을 주셨지요. 그리고 그들과 함께 하셨지요. 그리고 그들에게 너희가 이러이러한 것들을 나의 백성이라면 지켰으면 좋겠다라고 말씀하시며 절기들과 율법들을 이렇게 주십니다. 제사법들을 알려주십니다. 자, 그런데 핵심이 무엇입니까? 그들이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았다는 사실입니다. 절기를 지키는 것의 핵심은 율법을 지키는 것의 핵심은 아, 내가 그냥 이방인이 아니라 세상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부르신 그 언약 백성 성택받은 그 은혜 받은 백성이지라고 하는 것을 상기하기 위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뭐로 이렇게 바뀌죠 그게? 그게 나중에 자기 자랑으로 바뀌더라 이거죠. 우리는 절기를 지켜. 우리는 율법을 지켜. 우리는 그러니까 저기 저 이방인들하고는 다른 존재들이야. 우리가 열심히 절기를 지키기 때문에 하나님이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복 주시고 하나님 우리를 이렇게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전쟁에서 이기지 않으면 안 되도록 그렇게 할 수밖에 없으실 걸.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된 내용을 주셨지만 그들은 참된 복된 내용이 무엇인지 깨달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레미야서 9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예레미야서 9장 23절입니다. 제 성경으로는 구약성경 1065페이지입니다. 자, 그런데 주님이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그 이제 망해가는 그 이스라엘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23절, 9장 23절.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지혜로운 자는 그의 지혜를 자랑하지 말라. 용사는 그의 용맹을 자랑하지 말라. 부자는 그의 부함을 자랑하지 말라.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곧 명찰하여 나를 아는 것과 나 여호와는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행하는 자인 줄 깨닫는 것이라. 나는 이 일을 기뻐하노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무엇이 지혜냐? 무엇이 용맹이냐? 무엇이 부함이냐? 세상 사람들은 이방인들은 어떤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고 어떤 하나하나의 사안에 대해서 축적된 어떤 지식들을 가지고 그걸 잘 판단할 수 있는 역경을 헤쳐 나갈 수 있는 어떤 그런 지식이 있다면 그 사람 지혜 있다고 이야기한다. 그게 한 지혜의 부분적인 내용일 수는 있다. 그러나 내가 생각하는 지혜의 핵심은 아니다라는 거죠. 무엇이 용맹이냐? 강력한 어떤 힘을 가지고 강력한 군사력을 가지고 어떤 세계의 많은 어떤 이방 족속들을 다른 나라들을 정복하는 거 그게 용맹이냐? 마치 솔로몬 시대 때 솔로몬이 정말 수많은 지역들을 다스리고 떵떵거렸던 것처럼 그게 용맹이냐? 아니다라는 거죠. 무엇이 부함이냐? 솔로몬이 얼마나 무역을 잘했는지 몰라요. 그래서 애굽에 있는 그 저기 말을 이렇게 들여다가 다른 지역에 이렇게 갖다 팔면서 굉장히 수익을 많이 얻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라비아 반도 자체가 그 굉장히 그 무역이 성행했던 지역이었는데 거기에 어떤 그 실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왔다 갔다 하면서 하는 상인들에게 세금을 거둬도 또 굉장히 부해졌습니다. 그런데 진정한 부란 무엇이냐? 물질이 부가 아니다. 재산이 부가 아니다. 무엇이 부인가? 무엇이 용맹인가? 무엇이 지혜인가? 무엇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거다. 하나님이 어떤 일을 행하시는 분이신지를 아는 거다. 그걸 깨닫는 거다. 그게 지혜다. 그게 용맹이다. 그게 부함이다. 라고 성경이 우리 가운데 그렇게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다시 우리가 야고보서를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가 신약 성경을 가보면 이 지혜에 대한 야고보 사도의 이 또 귀중한 말씀이 있습니다. 야고보서 3장 13절인데요 제 성경으로 신약성경 374페이지입니다 야고보서 3장 13절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냐? 그는 선행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일지니라. 그러나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진리를 거슬려 거짓말하지 말라. 이러한 지혜는 위에서부터 내려오는 것이 아니오 땅 위의 것이요 정욕의 것이요 귀신의 것이니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음이라.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나니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무슨 말입니까? 참된 지혜란 뭐냐? 세상에서 너희가 똑똑하다라고 인정받는 어떤 그것을 너희가 획득했다고 해서 그게 진짜 지혜가 아니라는 거죠. 세상 사람들이 자기 지혜를 가지고 뭘 하더냐? 서로 싸우고 서로 다투고 서로 내가 잘났다라고 주장하고 나는 이렇게 지혜가 있고 너는 지혜가 없으니 너는 배제되어도 된다고 이야기하지요. 그런 지혜라는 거죠. 분열을 가져오는 지혜, 다툼을 가지고 오는 지혜. 그러나 위로부터 오는 지혜는 어떤 지혜인가? 참된 지혜는 어떤 지혜인가? 화평하게 만드는 지혜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 지혜는 사람에게서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다. 너희는 그러한 지혜를 구해야 된다. 그리고 그 지혜는 온갖 선한 열매들을 맺게 한다라는 게 성경의 메시지입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허락하셨던 그 지혜는 무엇일까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첫 번째 의미는 일의 진정한 핵심은 시시비비 이전에 도덕, 윤리, 어떤 하나의 법률 이런 거 이전에 생명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그 내용을 간파하는 거였고 두 번째 내용은 그러면 뭐였겠습니까? 이 생명의 주인 대신 하나님을 아는 것, 하나님께 내 자신을 구하는 것, 하나님을 간구하는 것, 그게 참된 지혜의 핵심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솔로몬에게서는 더 이상 그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자, 열왕기상 9장부터 또 우리 다시 한번 돌아켜 우리 생각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말씀을 드린 대로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두 번 나타나시죠. 1000번째 후에 기부하면서 그리고 이제 그때는 하나님께서 약간 이렇게 정말 무조건적인 어떤 그러한 그 언급으로 내가 너에게 지혜를 부어주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만 9장에 나와 있는 이 하나님의 말씀은 약간 뭐랄까요? 이렇게 심상치가 않죠.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솔로몬이라고 하는 한 인물 안에 이중성이 있어 보이죠.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사람, 하나님의 지혜를 소유한 사람.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그 지혜를 가지고 어떤 자기 나름의 어떤 용도로 자기 나름의 어떤 그 목표로 그걸 사용하는 것 같은 어떤 그런 뉘앙스가 보이죠. 마치 하나님이 첫사람 아담에게 모든 지혜를 부어주시고 모든 것들을 다 쏟아부어주셨지만 그 좋은 것으로 아담이 지혜의 핵심, 생명의 핵심, 그에게 이렇게 놓여진 축복의 핵심인 하나님과의 관계를 기피하는 데 사용하지 않고 아담이 자기에게 주어진 자유의지로 자기에게 주어진 이성으로 하나님을 떠나 자기 스스로 어떤 결정을 하는 걸로 선택했던 것처럼 가인 이래로 우리의 옛 선조들이 그렇게 행동했던 것처럼 솔로몬이 지금 그렇게 행동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먼저 10절에서 14절을 보면 9장 10절에서 14절입니다. 여기 보면 20년 만에 솔로몬이 성전과 왕궁을 다 건축합니다. 그리고는 12절에 그 자기에게 그 이제 많은 이제 그 원자재를 제공해 주었던 두로왕 히람에게 성읍들을 주는데 되게 쓸모없는 땅들을 주지요. 두 가지 의미에서 우리가 이것들은 좀 생각을 해볼 이제 여지가 있지요. 이스라엘의 땅의 영역으로 있었던 땅을 그냥 히람에게 제공을 해줬다는 것은 솔로몬에게 이제 하나님이 이 땅의 주인이시다라고 하는 어떤 그런 의식이 희박해지고 이 땅을 내 마음대로 처분할 수 있다라고 하는 어떤 그 마음이 이렇게 올라선 것으로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는 그러니까 하나님도 만족시켜드리지 못하고 그에게 많은 은혜를 베풀었던 히람도 만족시켜주지 못한 어떤 처사가 된 거죠. 솔로몬 입장에서 굉장히 머리를 잘 굴렸지만 어차피 쓸모없는 땅 생색내면서 어차피 뭐 하나 이렇게 보상은 해줘야 되는데 쓸모없는 땅으로 보상해 주자. 자, 15절에서 28절에는 솔로몬의 나머지 이제 업적들이 나오는데요. 그가 굉장히 이제 많은 건축을 이제 일으켰다. 특별히 애굽 왕 바로의 딸 자기의 어떤 그 왕비를 위해서 아주 뭐 이렇게 그 성읍을 주고 뭐 예물을 주기 위해서 이제 많은 노력들을 했다. 그런데 가나안인들을 멸절시키지 않고 역군으로 계속 부리면서 그들을 이제 써먹었다. 이제 이런 이제 내용들이죠. 자, 그리고 22절에 보면 다만 이스라엘 자손은 솔로몬이 노예를 삼지 아니하였으니 그들은 군사와 그 신하와 고관과 대장이며 병거와 마병의 지휘관이 됨이었더라. 이스라엘 사람들을 가나안인들의 어떤 그러한 그 부리는 이로 이렇게 세우지요. 마치 뭘 떠올리게 합니까? 그 애굽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사람들한테서 지배를 받는 모습들이 역전되어 나타나 있는 것처럼 보이지요. 마침 지금의 그 현대의 이스라엘이 그 오랫동안 나라 없는 민족으로 핍박을 받으며 전 세계에 서름을 당하면서 떠돌아다녔지만 그들이 그 1948년인가요? 45년인가요? 제가 헷갈린데 그 이스라엘 이제 국가를 건립하고 난 이후에 팔레스타인 사람들을 굉장히 핍박하는 것처럼 그 일들이 역사에서 이렇게 반복이 되지요. 아까 야고보서에서 떠올렸던 그 지혜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세상적인 지혜라는 것은 결국 자기 자리의 확보입니다. 남을 죽여서 나를 살리게 하는 그 기술입니다. 그 일들이 역사를 통해서 계속 반복됐고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도 반복된다는 것이죠. 23절, 24절, 25절 이런 데 보면 많은 감독을 두었다. 많은 것들을 건축했다. 마치 애굽 땅 밑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생하던 시절에 바로가 행하던 일과 다를 게 도대체 무엇입니까? 자, 그런데 10장 1절에서 10절에 보면 그 유명한 그 스바의 여왕이 이제 솔로몬을 찾아옵니다. 그리고 다 물어보지요. 이것저것 조금 물어보는데 솔로몬이 대답을 못하는 게 없어요. 그래서 이제 깜짝 놀래지요. 자, 그런데 4절을 보면 스바의 여왕이 솔로몬의 모든 지혜와 그 건축한 왕궁과 그 상의 식물과 그의 신하들의 좌석과 그의 시종들이 시립한 것과 그들의 관복과 술관원들과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는 층계를 보고 크게 감동되어 제가 이 본문을 읽다가 크게 감동이 됐습니다. 왜? 스바가 감동한 게 도대체 무엇이냐? 그 당시에 이스라엘이 드러내고자 했던 게 도대체 무엇이냐? 성전은 왜 있는 것입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왜 있는 것입니까? 이스라엘의 이 영광은 솔로몬의 영광은 왜 주어진 것입니까? 그들을 위한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복주신 하나님, 그들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을 드러내기 위한 것인데 지금 스바 여왕이 지금 뭐에 감동하는 거예요? 솔로몬이 지혜에 감동하지요. 그리고 그의 신하들의 자리에 감동하죠. 어떻게 저렇게 신하들의 좌석도 멋지게 만들었지? 왜 이딴 거에 감동하는 거죠? 그리고 그의 시종들이 시립한 것과 시종들이 쫙 서 있는 걸 보고 감동해요. 야, 어떻게 저렇게 멋있고 규모 있게 옷도 아마 잘 차려입었겠죠. 왜 그런 거에, 그딴 거에 왜 감동하죠? 웃긴 게 이거죠.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는 층계를 보고 감동을 해요.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는 층계는 감동의 대상이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진정한 감동의 대상은, 경배의 대상은 하나님이 되어야 되죠.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야 되죠. 그런데 그런 것에 감동하는 거죠. 점점 하나님이 원래 주신 그 지혜의 목적에서 벗어나서 그의 지혜와 용맹과 그의 부함이 그 자신이 목적이 되는 걸로,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으로 그 목적을 위해 수단으로 사용되던 지혜와 부함과 용맹이 그것 자신, 나의 지혜, 나의 부함, 나의 용맹을 드러나는 도구로 전락해버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드러내기 위한 지혜, 하나님을 드러내기 위한 용맹, 하나님을 드러내기 위한 부함이 아니라. 그런데 오늘 우리의 처지를 보십시오. 우리도 그럴 때가 너무나 많지요. 다른 거에 핵심이 아니라 이상한 거에 사람들도 기가 막혀하는 것에. 그래서 성경은 그것이 핵심이 아니라고 이야기하죠. 미의 핵심이란 무엇입니까? 아름다움의 핵심이란 도대체 무엇입니까? 결혼의 핵심이란 무엇입니까? 만남의 핵심이란 도대체 무엇입니까? 인생의 핵심이란 도대체 무엇입니까? 우리 세대는 어떤 의미에서 그런 차원에서 이 질문을 던져봤을 때 매우 불행한 세대가 아닐 수 없습니다. 인생이 무엇이냐? 인간의 가치가 무엇이냐? 사람이 얼마나 고귀한 존재냐? 아름다움이 얼마나 숭고한 대상이냐? 이런 것들은 다 사라지고 속적이고 물적이고 돈으로 환산될 수 있는 것에만 아름다움과 가치와 감동할 대상이라고 그렇게 붙여지는 그 시대를 우리는 지금 살고 있지 않습니까? 이성교제에 대한 여자와 남자가 만나는 것에 대해서 온갖 드라마에서 다 떠들고 온갖 프로그램에서 다 떠들고 온갖 사람들이 나와서 다 조언을 해주지만 정작 그것은 지혜가 아니지요. 우리가 아무리 많은 그런 정보를 습득한다고 할지라도 예를 들어 우리가 O형 남자가 A형 여자를 만날 때는 어떻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지혜를 안다라고 할지라도 다른 경우의 수로 O형 남자가 B형 여자를 만날 때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O형 남자가 AB형 여자를 만날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O형 남자가 O형 여자를 만날 때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제가 O형이거든요. 그 모든 지혜를 다 지식을 다 안다고 할지라도 그건 지혜의 진짜 내용이 아니죠. 그렇지 않습니까? 진짜 지혜의 내용은 실제로 만나는 거지요. 여자를 사람을 남자를 만나는 거죠. 온갖 방송에서 떠드는 이런 소리 저런 소리 그건 진짜 지혜 내용이 아니죠. 우리는 이상한 데 관심을 기울이기 쉽사입니다. 자, 11절부터 또 한번 볼까요? 오빌에서부터 금을 실어온 히람의 배들이 오빌에서 많은 백단목과 보석을 운반해 옵니다. 왕이 백단목으로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의 난간을 만들고 이렇게 보니까 이 구절이 이해가 되는 거예요. 도대체 그 당시에 종이도 귀했을 텐데 아마 양피지에 썼겠죠. 정말 쓰는 게 쉽지 않은 상황인데 왜 열왕기서 저자는 이런 세세한 내용까지 다루었을까? 왕이 백단목으로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에 뭘 만들었어요? 난간을 만들었어요. 이야, 저 난간을 봐라. 기가 막힌다. 마치 우리도 그러지 않습니까? 저 교회 교당 새로 졌는데 이야, 저 구체적으로 얘기할 위험성이 높아서 여기서 끊겠습니다. 그 교회 외장 외부 장식을 봐. 장난이 아니야. 멋져요. 그 교회가 쓰고 있는 시스템은 음향 시스템은 1억이 넘는데 우와 우리도 그런 데서 찬양 한번 인도해봤으면 너무 좋겠다. 그 교회 마이크 그 목사님 쓰시는 마이크는 1억짜리래. 우와. 왜 그딴 거에 신경 쓰죠? 그 교회는 연예인이 많이 다닌데 그 교회는 유력한 사람들이 많이 다닌데 왜 그딴 거에 신경 쓰죠? 그거 핵심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딴 거에 신경 썼습니다. 솔로몬이 그 당시 사람들이. 자, 그래서 14절에 보면 솔로몬의 세입금의 무게가 세금을 걷는데 야 굉장하죠? 666달란트다. 그러니까 인간적으로 가장 완성의 어떤 그 자리. 그러나 인간적으로 모든 걸 이루었을 때에 그걸 부어주신 하나님을 잊기 시작할 때에 그 모든 풍족함과 그 모든 그 축복의 내용들은 하나님을 철저히 거부하는 자리로 그를 밀어간다는 것입니다. 어느 정도입니까? 16절에 보면 솔로몬 왕이 쳐서 늘린 금으로 뭘 만들어요? 방패 200개를 만들어요. 왜 쓸데없이 이런 짓을 하죠? 방패 200개 쫙 만들어 놓고 탁 곳간에 딱 놓고 감상하는 거죠. 이야, 이스라엘의 솔로몬 왕에게 가면 금으로 만든 방패가 있는데 의리의리해. 정말 어마어마해. 아, 그걸 보면 정말 끝내줄 거야. 이런 세상적인 자랑의 대상이 될 수 있죠. 그러나 그게 모세로부터 주어진 율법과 언약의 내용과 도대체 무슨 상관이 있단 말입니까? 교회가 좋은 교회당을 걷는 거 유익한 일입니다. 그러나 좋은 건물을 가졌지만 그 안에 하나님을 신실하게 숭배하고 경배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자 노력하는 그의 백성들이 없다면 그게 도대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우리는 도대체 무엇을 자랑으로 삼고 있는 걸까요? 우린 마치 솔로몬 같지 않을까요? 이 시대의 사람들 같지 않을까요? 우리 교회는, 우리 청년부는 도대체 무엇을 자랑으로 삼고 있을까요?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인생에서 도대체 무엇을 자랑으로 삼고 있을까요? 무엇을 지혜의 대상으로, 소유하고 싶은 지혜로 그렇게 삼고 있을까요? 세속적인 지혜가 아무리 많아져봐야, 세속적인 부가 아무리 많아져봐야 다툼만 더할 뿐이다 라는 것입니다. 23절 솔로몬 왕의, 먼저 그 앞에도 보면 뭐 팔걸이가 뭐 어떻게 만들었고 뭐 솔로몬 왕 주변에 뭐 사자를 어떻게 만들었고 뭐 이딴 얘기를 이제 하고 있는 거예요. 23절을 보면 솔로몬 왕의 재산과 지혜가 세상의 그 어느 왕보다 커졌지요. 온 세상 사람들이 다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마음에 주신 지혜를 들으며 그의 얼굴을 보기 원하여 그들이 각기 예물을 가지고 왔으니 곧 은금과 금그릇과 의복과 갑옷과 향품과 말과 노세라. 해마다 그리하였더라. 온 세상 사람들이 솔로몬을 보기 원했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지혜를 알고 싶어서. 그러면 솔로몬의 역할은 무엇일까요? 그 하나님의 지혜, 그걸 드러내야죠. 지혜의 근본이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소개해야죠. 하나님이 아담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셨죠. 그래서 모든 피조물 앞에 데려가시죠. 그럼 피조물들이 그 아담에게 기대하는 게 도대체 뭘까요? 저가 하나님처럼 우리에게 대우해 주기를 기대하겠죠. 그럼 아담은 그렇게 하지 않았죠. 솔로몬은 그렇게 하지 않았죠. 이스라엘은 그렇게 하지 않았죠. 그리고는 자기가 지혜가 됐지요. 자기가 지혜가 됐지요. 자기가 부의 소유, 모아둔 부를 소유하는 그 사람이 되었지요. 자기가 그 많은 용맹함에 그 칭송을 받는 대상이 되었지요. 자, 그런데 이러한 그 이스라엘의 역사, 그리고 이 솔로몬에게 부어진 축복과 더불어 나타나는 이 솔로몬의 한계는 우리로 하여금 어떤 하나의 기대를 가지게 만듭니다. 이 성전이라고 하는 이 줄, 그 다음에 이 지혜라고 하는 줄을 엮어봅시다. 그리고 엮을 때 어떤 우리가 하나의 소망, 하나의 희망이라고 하는 주제로 그 줄을 엮는 거예요. 그리고 희망의 두레박을 달아서 우물 밑으로 던지는 겁니다. 그 희망이 무엇인가? 다시 열왕기상 3장으로 한번 가봅시다. 열왕기상 3장을 보면 26절 그 산 아들의 어머니 되는 여자가 그 아들을 위하여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왕께 아뢰어 청하되 내 주여 산아이를 그에게 주시고 아무쪼록 죽이지 마옵소서 하되 다른 여자는 말하기를 내 것도 되게 말고 내 것도 되게 말고 나누게 하라 하는지라. 왕이 대답하여 이르되 산아이를 저 여자에게 주고 결코 죽이지 말라. 저가 그의 어머니라 하매. 지금 이스라엘 안에는 두 백성이 있는 거죠. 서로 내가 생명을 소유했다라고 하는 백성이 있는 겁니다. 내가 진짜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내가 정말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은, 결코 망하지 않는 그 생명을 소유한 자다라고 하는 두 어머니가 있고, 그러니까 그 생명인 그 자식으로, 이제 자식인 살아있는 그 자식을 가지고 있다고 서로 주장하는 두 어머니가 있듯이 내가 살아있는 생명을 가지고 있다고 서로 주장하는 두 백성이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 안에 열왕기서 저자가 봤을 때는 한 그룹은 봐라, 우리는 이렇게 율법을 지키고 있지 않느냐, 우리는 이렇게 성전에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지 않느냐, 그러니 우리는 망하지 않는다, 우리는 그것 때문에 우리 안에 생명이 있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나 그들 안에는 생명이 없죠. 또 다른 그룹은 여전히 우리도 율법을 지키고 성전이 있지만 그게 핵심이 아니라 설령 그것이 우리 가운데 사라진다라고 할지라도 여전히 우리 가운데 그것을 넘어서는 어떤 생명의 내용이 있다라고 믿는 백성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참된 어머니는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지요? 차라리 내가 저 아이를 소유하지 못해도 좋습니다. 저 아이를 저 여자에게 주어서 키우게 해 주십시오. 왜? 중요한 건 생명이니까. 중요한 건 우리 안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일하심이니까. 마치 모세의 그 기도, 바울의 그 기도를 생각나게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그리고 그 구원의 역사로 우리 동족이, 우리 이스라엘이 구원받을 수만 있다면 하나님 제 이름을 생명책에서 지워도 좋습니다라고 기도했던 그 모세의 마음, 아, 그 바울의 마음, 그리고 마태복음에 나오는, 지금 오늘은 찾아보지 않겠습니다만, 솔로몬보다 성전보다 더 큰 이이신 그 예수의 마음, 나는 죽어도 좋으니 하나님의 생명은 지속되게 해 주십시오 라고 이야기했던 그 예수님의 마음. 그래서 예수님 십자가에서 당신님은 죽임을 당하시고 하나님의 생명을 그의 백성들에게 전달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 그걸 담지한 또 하나의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무엇입니까? 열왕기상 9장에서 10장에서 나오는 그 화려한 외양은 어떠해도 좋다는 것입니다. 그건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 열왕기서의 마지막 시점으로 한번 우리가 넘어가 봅시다. 나라가 망했습니다. 성전이 무너졌습니다. 그 모든 그 세상에 있던 가장 강력한 지혜로 세웠던 그 이스라엘의 왕국도 다 망했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뿔뿔이 흩어지게 되었고, 정말 아주 초라하게 바벨론 왕의 어떤 객식구로 이스라엘 왕이, 유다의 왕이 그렇게 살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건 아무래도 좋다는 것입니다. 생명, 이 아이만 살 수 있다면 저 여자에게 주어서 키워도 좋습니다라고 이야기했던 것처럼 그건 아무래도 좋습니다. 외양은 아무래도 좋습니다. 그렇게 금으로 늘려서 만든 방패 20개 우리 가운데 없어졌지만, 솔로몬 왕궁의 주변을 화려하게 장식했던 그 사자의 상들은 없어졌지만, 그 성전을 장식했던 그 계단, 그 뛰어난 아주 좋은 나무로 만들었던 그 계단의 난간은 우리에게서 사라졌지만 아무래도 좋습니다. 왜요?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계시니까. 지혜의 핵심은 내가 하나님께 지혜를 받아 그 지혜를 가지고 내가 이 세상에서 잘 살게 된 게 지혜의 핵심이 아니라 알게 된 것입니다. 지혜의 핵심은 내가 소유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얼마나 많은 학위를 가졌는가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얼마나 많은 책을 읽었는가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얼마나 많은 법전들을 이해하고 또 그것에 대한 많은 축적된 경험이 있느냐 있는 것이 아니라, 지혜는 하나님 그분 자체라는 것을 깨달을 때에 그 외에 다른 것은 어떠해도 좋다는 것을 알게 됐다는 것입니다. 법궤를 뺏겨도 좋다, 성전이 무너져도 좋다, 그러나 한 가지, 하나님이 우리를 관계하고 계신다면, 하나님이 우리가 있다고 여겨주신다면 생명의 근원이 주님께 있기 때문에 그 생명은 보존될 것이 아닙니까? 그러니 우리를 바벨론에게서 키워내십시오. 우리를 페르시아에게서 키워내십시오. 우리를 그리스에게서 키워내십시오. 로마에게서 키워내십시오. 그래서 우리의 외양은 온갖 핍박을 당하고, 우리의 외양은 너덜너덜해지고, 우리의 외양은 처참하게 될지라도 우리 안에 생명이 있다면, 우리 안에 하나님과의 그 관계가 있다면 우리는 여전히 소망할 것입니다. 우리는 여전히 희망을 품을 것입니다.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복으로 말미암아 계속 우리의 생명을 연장시켜 나갈 것입니다. 우리의 후손들이 이어져 나갈 것입니다 라는 것이 바로 열왕기서 저자의 마음이었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 자신을 돌아봅시다. 우리는 무엇을 우리의 지혜로 삼습니까? 학위입니까? 어떤 시험 성적입니까? 세상 사람들도 부러워할 만한 어떤 내용을 지혜로 삼고 싶어 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무엇으로 우리의 용맹함의 내용을 삼습니까? 우리는 무엇으로 우리의 부함의 내용을 삼습니까? 강남의 아파트가 너희의 부함이 아니다. 미국의 좋은 대학의 PhD가 너희의 지혜가 아니다. 하나님이 너희의 지혜이며 용맹함이며 부함이시다 라고 성경이 끊임없이 이야기하는 그 외침을 들으시며 기억하시며 솔로몬의 경우를 반면교사 삼아 우리 안에 마음이 갈라지지 않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으로 하나님을 대신하지 않게 하시고 오로지 하나님만을 구하는 하나님 그 자체를 구하는 그 믿음을 그 신앙을 그 지혜를 그 용맹함을 그 부함을 우리에게 부어주시옵소서라고 함께 기도하게 만드는 그런 오늘의 말씀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의 지혜는 우리의 용맹함은 우리의 부함은 오직 주님께만 있습니다. 그것을 기억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6장 찬송 함께 하시겠습니다.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곳에 모인 모든 주의 백성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